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찾아가 그 스승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를 택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까이에서 보고 믿고 따르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천벌이라고 생각한 나병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생각했던 열병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2년 동안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병이 심해지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졌을 뿐인데 병의 근원이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갔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부족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커져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의 위험 속에서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신 모습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춘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절하며 참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서 이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 멋대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맡아서 하십니다.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속해서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그 남아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척해서 배를 세워서 보내신다는 내용은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척하여 배를 세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셨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문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나셨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주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일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까지만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오히려 분리시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시점에서 보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들과 휩쓸려서 아 진짜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무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아였습니다.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당시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면 그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뒤에까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 마음들을 속에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누가 좌우편에 앉을까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순모임에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시각장애인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그 사람을 벗어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분명 예수님이 머리에 그 사람의 눈에 또는 손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사람들 앞에서 고치실 수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리들에게서 그 사람을 떼어내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더욱더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심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한 잘못된 소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기를 원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메시아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한편 인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에게 휩쓸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보내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장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간구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때론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가는 정작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교회를 만들기가 쉽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고통의 순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또는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각지 못한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을 내가 겪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에서처럼 마치 혼자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그러한 전쟁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고난의 배에 함께 오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고 있는 그 강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오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힘들어했죠. 또한 그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물결로 인하여 더 이상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강한 바람과 그 바람으로 인하여 생겨난 물결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보면서 바다 위를 걸은 것에만 집중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해도 그 바람을 마주하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물결은 끊임없이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까지 사실 그 물결은 엄청나게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람과 물결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로 인하여 또한 자신을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니라고 우리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게 7번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나는 자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며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용기를,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교회를 잠궈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로 고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모습과 믿음이 없는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는 물이 얼마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아는 동시에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이 성난 바람과 물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여전히 바람도 불고 물결도 치고 있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명령하신다면,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신다면 나는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물 위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로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걷고 싶다고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능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범한 한 사람이 물 위를 걷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자신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눈에 예수님이 아닌 바람이 보였습니다. 이 바람은 그냥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정도가 아닌 거죠. 성나게 불어오는 바람과 그로 인하여 몰아치는 파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바람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람을 보았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그 공포가 다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로 인하여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공포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는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셨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겼던 믿음이 그분에게서부터 눈을 떼어서 그를 두렵게 하던 바람을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의 그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외쳤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관성은요,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와 나의 위로가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우리가 고민하던 것,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기게 되고 수렁처럼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하염없이 당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빅터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고데라피라는 학파의 창시자로서 자신이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등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여러 경험과 자신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공포증의 특색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방에 들어가거나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걱정하면 할수록 또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을 때 얼굴이 빨개지면 어떡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얼굴이 빨개지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점점 더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전증이 있어요. 저희 집안의 내력인데요. 저희 할아버지도 수전증이 있으시고 저희 아버지도 수전증이 있으시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애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전증 때문에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 떨지 말아야지. 그럼 참 놀랍게도요. 더 떨려요. 컵을 딱 잡으면 손이 막 떨려요. 막 긴장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어른들 앞에서 국 떠먹을 때 손 떨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떠면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그 시간을 즐기면 그 내가 손을 떤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조심해야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이 내 머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내가 공포를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떼어내면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운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둘 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 더욱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 물속에서 자신을 꺼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 시선을 언제나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배에 함께 오르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과 귀를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진정한 구원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인가요? 나는 나의 귀를 누구에게 귀 기울이고 있고 어떤 내용들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눈은 지금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붙잡는 분이 누구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분이 내 삶의 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